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라. 받을 자가 아니라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꿈꾸라.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4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이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왕궁을 거의 20년에 거쳐 공사하는 그 과정과 또 완성된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봉헌하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바르게 살 것을 백성들에게 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 그런데 9장에서 하나님은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잘 살아야 된다고 격려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지금 이 잘 풀어져 가고 이거 통치한 중반기쯤 자신의 명성도 가장 높아질 때 그에게 또 똑같이 나타나셔서 같은 말씀, 그러니까 같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다시 되언급해서 말씀해 주셔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긍정적인 신뢰 분위기이기보다는 조금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이 뭔가 그릇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파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셨다라는 거죠. 뭔가 잘 되고 잘 넘어가서가 아니라 8장과 9장 사이는 13년의 간격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전의 8장의 성전을 완성하고 그리고 9장에 와서 그런 축복을 준 게 아니고 8장의 성전이 완성되고 9장에서는 13년 동안의 어떤 그 이 왕궁 공사가 완성되고 뭔가 잘 나가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볼 때 그 내용 자체가 긍정의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한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 돼서 바르고 온전하면 좋겠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잘 되면 금세 교만해지고 또 과한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시면서도 노심초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스코처치 안에 사람이 꽉 차도록 만약에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면 나는 일찌감치 교만에 떨어져서 낙망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나의 수준을 보거나 나의 꼬라지를 보면 다 그런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케 하시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어찌됐든 솔로몬은 이제 최고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달려가는데 10장은 과연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뭐 지혜에 있어서나 뭐 군사적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나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금이 차고 넘쳐서 은 같은 경우는 귀금속으로 치지도 않을 정도로 돌멩이 취급할 정도로 뭐 정치, 경제, 군사, 건축, 문화 등 다방면에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엄청났던 거죠. 오늘날 뭐 한류가 갑자기 세상 속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주변국들의 관심과 막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최고점을 10장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그 최고의 정점에 오른 10장에서 11장을 딱 보면 넘어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았는가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게 3장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초기에. 근데 그 다음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들에게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는데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11장 시작되자마자 이 말이 나와요. 10장에 그 화려한 그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다가 11장에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이었거든요. 처음 가나안을 점령해 갈 때 그 가나안 일곱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미 멸망했고 뭐 같이 살고 있다고 해도 어쨌든 그 일곱 족속이 아닌 모압, 뭐 에돔, 시돈 애굽 이런 여인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뭐 일곱 족속과 하지 말라고 그러지 다른 족속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신명기 7장 4절 그가 너의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이든 간에 결국 남자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심지어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같은 혈통이라고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떠나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고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나라를 위한답시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 동맹을 수없이 맺었는데 결국 그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 세계의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지혜롭고 똑똑한 솔로몬이 그 자신이 말씀의 경고대로 무너지죠.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와 하나님의 약속과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 나가면 지금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정략적인 결혼을 이방들과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는 그런 짓들을 하다가 결국 그 스스로가 그 불순종의 올무에 빠지고 말았죠. 결국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잘하려고 할 때 그 두 번이나 그를 찾아가서 격려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그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도 분명히 다른 신을 쫓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이 백성들이 자유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다 알겠습니다.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솔로몬처럼 이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시 가슴 찢어지는 거죠.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이 성도로서 나아갈 바를 다 알게 해주셨고 그 어떤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르게 나아갈 법도 규례 가치 그러니까 방향성을 주셨고 바운드리를 주셨는데 그걸 예사로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생각을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속이 타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살게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다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그 진정한 그 뜻을 모르고 막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거 속이 타는 거죠. 부모님들의.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가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장이 나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도요. 하나님이 끝장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끝까지 결국에는 돌이킬 방법이 없는 마지막까지 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두 번 잘못해가지고 결코 뭐 징계 내리고 심판으로 그냥 다 때려 엎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오래 끝까지 참아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종말도 하나님이 포기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포기하고 인간이 외면해서 생기는 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계속 그 고집을 피우고 욕심을 피우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11장 10절.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그러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했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왕국을 떼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너의 아버지 다윗을 봐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너의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너의 아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며 확인했던 것처럼 인간들의 욕심과 욕망에 찬 불순종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결국에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의지가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결국에는 당신이 약속한 길을 가요. 가시는데 인간들이 거기를 쫓아오지 못해서 결국 이 역사가 뒤바뀌어지고 꼬여지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그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길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그 길이 끝이 파멸의 길이요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여 이렇게 죄를 고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 경고하셨던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솔로몬으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것도 어떤 최후의 그 어떤 경고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게 심판이라고 그러면 끝장내면 되는데 대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경고대로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마지막 경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에돔 족속이 그 하닷이라는 왕이 일어나서 괴롭혔고 북쪽에서는 다메섹의 르손이라는 왕이 괴롭혔고 같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결국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처에서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뭐 번영하고 번성했던 것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대적들 없이 안정과 번영을 그렇게 해서 누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힘 있고 잘나서 그 위기를 누르고 극복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백성다운 비잉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하나님 백성답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적들을 누르는 힘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 어떤 나라의 국방력이나 어떤 경제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 순종력 그러니까 순종의 힘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서지 않고 죄의 길을 고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시고 지켜줄 수 있는 끈들을 그들이 다 끊어 스스로 끊는 거잖아요.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줄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스스로 다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대적하는 적들에 의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바른 정체성, 이 비잉의 문제,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며 살면 돼요. 형통한 삶은 절대로 뭐 지극정성의 기도나 어떤 뭐 간절함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해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위기의 때나 축복의 때나 힘들 때나 평안의 때나 주의 말씀, 그 약속과 명령,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살지 않다가 결국 자기 이 욕정과 욕심대로 사는 틀어진 방향으로 삐뚤어져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11장은 이렇듯 이 솔로몬의 불순종의 삶의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솔로몬이 무슨 지혜로운 재판을 해서 뭐 이렇게 됐다. 또 그가 지극정성으로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죠. 열왕기서 기자는 지금 이 피눈물을 흘리며 그 멸망한 그 시기 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런 걸 추적하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그 최고의 삶의 정점에서 잘못된 이 방향 전환이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 이런 피눈물 흘리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얘기를 적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들은 이런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 성전 건축을 꿈꾸면서 일천번제 내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그런 정성스러운 헌금을 바치면 솔로몬이 받았던 부와 뭐 명예와 지혜와 이런 걸 얻게 돼서 나는 더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이 교회들의 또 교인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이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방향이 틀어지면서 결국 40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용두사미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여인들에게 빠져서 이제는 그 후대들에게 후대시대에도 그 다음 시대도 도저히 풀 수 없는 엄청난 숙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저히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가 꺾이고 부러진 그런 흔적을 남기고 죽고 마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일생이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이 화려함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화려함 속에 왜 이 나라가 몰락으로 갔는가? 왜 그렇게 최고의 축복의 정점에서 이 나라는 결국 패망으로 갔는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적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솔로몬에 대해 바르게 여러분 묵상하는 묵상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솔로몬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 뭘 담고 싶어 했는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도전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부와 권세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이 바른 결심과 뜻을 정하는 일이 없다면 그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솔로몬처럼 오히려 삶의 독이 돼서 용두사미꼴로 마지막이 처참하고 비참하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인지를 꿈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면에서 가끔씩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당 건물을 주신다든가 또는 나에게 어떤 쓸 수 있는 재정을 주신다면 야, 이걸 어디에 쓸까? 어떻게 쓸까? 이런 생각을 요즘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주셔도 우리가 사용을 못하니까 만약에 이걸 주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쓰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꿈꾸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고자 꿈꾸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된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같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0대 꿈을 꾸고 20대 준비하여 30대 영향력을 미치자, 이런 얘기 우리 들었을 텐데 20대 준비가 뭐예요? 그거예요. 바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다면 난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고 그런 가치를 준비하는, 이게 온전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받는 일에만 어쨌든 더 주소, 더 이거 주셔, 저거 주셔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사울왕이나 솔로몬왕처럼 그것을 받는 순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싹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교만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사례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아직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고요. 마치 그것을 받은 자와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해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떻게 내가 살아간 삶의 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강히 세워갈까 하는 구체적인 꿈을 꾸며 그 믿음대로 실천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과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흙에서 빚어진 피조물일 뿐인 내가, 한치 앞도 못 보는 내가 마치 내 인생을 헤매지 않고 잘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직 바닥에서 도약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받은 자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주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꿈꾸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에서 내 인생을 조정하려 한다면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조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규례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온전한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온전히 꿈꾸어서 하나님 아직 받지 않았으나 이미 받은 자처럼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없어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